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코로나19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아시아계를 겨냥한 인종차별 공격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호주에서도 피해 사례가 더 자주 들려왔고 또 많은 한인 동포들의 불안과 우려 역시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멜버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한인 동포는 두 달 전에 코로나19 봉쇄를 코앞에 두고 식당이 침입 절도를 당하는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멜버른 도심 거리에서 인종차별 공격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안전이 위협받는 일을 겪은 후 10년 가까이 호주에서 열심히 일궈왔던 모든 삶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민해봤다고 말했는데요. 포스트 팬데믹 후에 멜버른이 자신이 기존에 알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가능한 옵션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진선 프로듀서가 박가영 씨로부터 최근에 겪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인종차별 공격으로 추정되는 일을 당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제가 멜버른 시티에서 장사를 하고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28일 날 저녁 8시쯤에 저녁을 먹고 친구한테 저녁을 좀 갖다 주려고 집 앞으로 나가는 중에 그 길 건너서 백인 남성 두 분과 백인 남성 한 분, 조금 어두운 스킨의 남성 한 분, 그리고 백인 여성 한 분, 또 어두운 피부의 여성 한 분이 이제 걸어오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건너편에 친구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지나갔는데 옆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들고 있던 지갑을 낚아채서 가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그걸 들고 계시는데 제가 당황스러우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달라고 했더니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들이 중간에서 계속 막으시면서 그 친구분들이 중간에서 계속 막으시면서 쟤는 자기 친구는 조금 my friend is crazy but it's okay 하면서 저를 중간에 계속 막았어요. 그분을 못 쫓아가게. 저는 그 건물을 따라서 저희 집 앞까지 계속 걸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경비분이랑 근처에 한국 레스토랑 사장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이 도망가지 못하게 그 가방끈을 잡았는데 그때 구타가 시작됐거든요. 그분이 제가 이제 그분보다 키가 작으니까 가방끈을 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 뒤통수랑 정수리 있는 데를 그분이 주먹으로 계속 내려쳤어요. 몇 대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그때 막 머리를 맞았고 정신이 없어서 몇 대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계속 때리고 제가 이제 제가 잡고 있으니까 무릎으로 턱 있는 데를 때리고 뭐 계속 좀 한동안 좀 맞다가 한국 레스토랑에서 사장님이 나오셔서 그분은 이제 발로 차서 저한테 떨어뜨려 놓으시면서 다 도망간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백인 남성 한 분을 저희가 건물에서 이제 친구들 내려와서 잡았거든요. 잡고 경비분이 경찰을 불러주시고 저희가 일행 중에 한 분을 잡고 있었고, 남성 한 분은 알고 보니까 건물 안으로 도망가셔서 숨어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여성 두 분은 스펜서 쪽으로 도망가시고, 경찰이 올 때까지 저희는 이제 그분을 잡고 기다렸죠. 한 30분 정도.
네. 경찰이 도착한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경찰이 도착한 다음에 저희는 이제 한 분을 잡고 있으니까 크게 이 일이 길게 갈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일행 중에 한 명을 잡고 있으니까. 근데 경찰도 저희가 지금 경찰서 바로 건너편에 살거든요. 사실 걸어가면은 경찰서에 한 2분 정도면 도착할 거리인데 경찰분들은 30분이 넘게 지나서 이제 도착을 하셨어요. 뭐 요새 치안 때문에 많이 바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친구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저희 우리가 잡아놨다 하니까 그분한테 먼저 신상 명상 이런 걸 묻고 저를 직접적으로 구타한 여자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분이 계속 저희가 옆으로 듣기로는 나는 그 친구 걔네들이랑 친구가 아니다. 걔네들이랑 뭐 알기는 아는데 퍼스트 네임 정도만 알고 걔네들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뭐 연락처도 모르고 뭐 잘 모른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분이 이제 그분한테 아이디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이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방 좀 보자. 그러니까 가방을 뭐 주섬주섬 꺼냈는데 아이디 없다. 그리고 너 핸드폰 좀 보자. 그랬더니 핸드폰 배터리가 없다. 핸드폰이 플랫이다.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그분을 그냥 보내줬거든요. 저는 그때는 제가 막 머리 엄청 맞고 정신없고 머리 빠지고 막 울고불고 하느라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경찰분이랑 스테이트먼트를 작성을 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명은 자기가 아는 애일 수도 있다. 이런 일을 한두 번 저지른 게 아닌 것 같았어요. 100% sure는 못하는데 I might know her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지갑에서 그분들이 돈만 빼서 지갑은 던졌거든요. 근데 지갑에 현금이 확실하진 않은데 500불, 최소 500불은 들어있었는데 제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잡으면 적어도 내 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마 다 썼을걸? 다 써서 아마 너가 돌려받기는 unlikely가 아닐까?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경찰분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볼 이력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이 경찰분들이 스테이트먼트를 작성을 하고 잡으면 연락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빅텀으로서 네가 뭐 알아야 되는 정보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줄게 하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웨스트 멜번 폴리스에 제가 그 비즈니스에 누가 쇠파이프로 깨고 들어와서 가게에 있는 걸 싹 쓸어 갔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도 두 달 전에 벌어져서 지금 그 사건도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 케이스가 하나 더해진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두 달 전에 일이었는데 사실 그때도 CCTV 푸티지 우리가 받았어. 1등한테 푸티지 받았고 잡으면 연락 줄게 라고 말하고 두 달이 넘도록 연락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이라고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그게 되더라고요.
네. 잡으면 연락 줄게가 끝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저한테 CCTV랑 이런 거 우리가 확보했어. We are working on it. We're getting contact with you. 이렇게 하고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뭐 바쁘니까 경찰도 지금 얼마나 바쁠 거예요. 지금 그때 코로나가 막 터진 상태였는데 근데 저도 그때 되게 막막했던 게 털어 가신 분들이 코로나를 딱 시작했던 날이 3월 25일 정도니까 코로나 락다운 되기 이틀 전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우버 타블릿이랑 딜리버러 타블릿이랑 이지 타블릿이랑 저희가 배달을 받을 수 있는 기계들을 다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문은 다 깨져서 가게는 박살났고 배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손님은 없고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은 됐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한 두 달 동안. 그래서 조금 이제 괜찮아지는 상태였는데 집 앞에서 저희 동네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집 앞 밖을 못 나가겠더라고요. 일단은 가게를 제가 못 나가고 있어요. 아직 그 후로 제가 그때 컨시어지 분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제가 도와줘 나 여기 살아 나 여기 사니까 나 좀 도와줘라고 크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제가 여기 사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너를 표적 범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를 다시 찾아와서 너에게 보복을 하고 이럴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거야 라고 말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가게나 이런 데 출근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러니까 저도 알거든요. 거의 99%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걸 아는데 사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의 가능성을 제가 배제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가 어디 사는지 알고 그 나머지 한 명이 제가 경찰을 불러서 이 일을 크게 만든 것도 알고 있고 뭐 만에 하나라도 뭐 길 가다가라도 마주치거나 저를 알아보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 네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마주칠까 봐 제가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해가 좀 막심한 상태예요.
네, 그러시군요. 신체적 폭행도 당하셨고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좀 어떠세요, 상태가?
처음에는 이제 머리 맞고 그래서 턱이랑 이런 데가 이제 씹을 때 이제 아플 때마다 좀 화도 많이 나고 그 후로 제가 이거를 공론화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가게 오픈하는 게 더 중요한데 똥말보다 생각하고 이거를 넘어가야 하나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응급실에 갔다가 뭐 뷰티분을 만나서 이제 눈이 감으면 이제 폭행 장면이랑 이런 게 계속 떠올라서 잠을 못 자니까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으러 갔는데 제 뷰티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 방금 전에도 이 공원에서 한국 학생 몇 명한테 두드려 맞아서 왔다 갔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좀 많다고 자주 일어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가게가 털렸을 때도 DM으로 주변의 아시아 가게들이나 한국 가게들이 야, 너네도 털렸어? 우리도 털렸어. 너네 잡으면 나한테 알려줘. 우리도 이렇게 털렸는데 CCTV 뭐 공유할래? 이런 식으로 연락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아, 내가 맞았다고 아, 똥 밟았다. 일단 입고 가게 출근만 하자라고 할 만한 일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정신적으로 불안하다기보다는 아, 지금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죠. 아직도 화가 좀 많이 나고 가끔 생각하면은 막 우라가 치밀고 약간 그래요.
네.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제가 이 동네에서만 8년을 장사했거든요. 이 동네에서만 8년을 장사했고 저희 집 앞이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살아야지 내가 행복하겠다 생각하고 이민을 선택한 도시잖아요. 이곳이. 저는 여기서 이민 생활에 대한 책도 썼고 또 굉장히 멜번에 대한 애정도도 높았고 저는 이제 한국 레스토랑 오너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멜번에 어떤 푸드컬처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떤 다른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근데 멜번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저는 조금 많이 슬프고 화가 나고 하는 상태예요.
그전에는 멜번이 위험한 곳이라고 느끼지 않으셨죠?
저는 멜번에 있으면서 뭐 다른 나라든 저도 뭐 이곳저곳 다녀보고 다른 나라에서 좀 살아보고 했지만 사실 어느 나라나 이상한 사람들은 있고 어느 나라나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은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멜번에서도 이런 인종차별적인 범죄나 무슨 강도나 이런 일들이 여기도 뭐 파라다이스도 아니고 아예 없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시민의식이 높고 대체적으로 치안이 한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잘 돼 있는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전에는 멜버른이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 뭐 다른 곳들이랑 비교해서 뭐 여기가 굉장히 안전하다 이런 느낌은 없었지만 조심하고 다니고 제가 어느 정도 커먼센스가 있다면 세상 다른 곳들보다 특별하게 위험하지는 않은 곳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피해를 당하신 분의 한 분으로서 정부나 혹은 당국에서 이분들의 마음을 좀 안심할 수 있게 조금 더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야외 활동을 하고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저희가 뭐 100사람이 한 도둑 못 막는다고 저한테 경찰분들이 오셔서 이 동네 순찰을 더 많이 돌 거고 볼 거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근데 저는 이런 일이 이번에 제가 당해보니까 전 뭘 느꼈냐면 저는 여기 영주권자고 저는 여기 호주에서 11년을 살았고 저는 뭐 나이가 이제 30대 중후반이 되었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진짜 턱이 막 덜덜덜 떨리면서 말이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단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되게 갑갑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앞으로 저도 이렇게 갑갑하고 저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제 영어가 안 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이런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더 막막하겠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보면 저는 이거를 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아까 정부라고 하셨는데 호주 정부도 그렇고 호주도 이게 다문화 국가인데 한국어로는 거의 안내가 없어요. 한국어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한국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영어를 하던 말던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던 호주 법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게 맞거든요. 피해자로서. 근데 어떻게 저도 지금도 알아 배워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보상을 요구를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하면 경찰한테 이거를 뭐 더 범인을 잡아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지? 이거 자체가 지금 저도 배워가고 있는 중이라서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방을 하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니까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저희가 대처를 해서 범인을 잡을 확률을 더 높이고 그리고 보상이나 뭐 법적 조언이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길 같은 거를 알 수 있는 방법 같은 거가 조금 더 한국인한테 프렌들리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일을 계기로.
예, 본인이 직접 이런 일을 당하시고 난 후에 영주권자도 이런 대접을 받는데 임시로 와 계신 뭐 유학생이라든가 워홀로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 이야기를 주의하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시고 언론의 일을 그 적극적으로 알리시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인가요?
이건 사실 언론에 제보는 제가 안 해가지고 이거 제가 저는 일단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같이 공분을 해주셨고 이게 제보가 많이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막 정의롭게 이거를 언론에 알려야겠다 이건 아니었고 주변에서 제보를 많이 해주셔서 저한테 인터뷰가 들어왔을 때 제가 이야기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양심에 좀 걸리는 면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들 이렇게 쉬쉬하고 넘어가면은 결국엔 우린 또 못 잡게 되잖아요. 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 저번에 쟤도 때렸는데 한 번도 아무 문제가 된 적은 없었어. 이렇게 돼버리면 또 이런 일들은 계속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내 사람이 혹시라도 박하영님을 알아보고 해코지를 한다거나 그런 게 두려워서 지금 밖에 외출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론 인터뷰에 응하시면서 좀 걱정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언론에 그냥 근데 그게 일 나갈 건데 일은 한 며칠 정도 좀 머리도 아프고 해서 며칠 정도 쉬다가 나가긴 아마 결국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차를 타고 나가다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도 입 다물고 누구도 입 다물고 모두가 일단 어쨌든 다물다 보면은 또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저는 뭐 나이도 있고 만약에 이게 그래 뭐 재판으로 가자 이랬을 때 재판 갈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 자리는 잡은 상태잖아요. 근데 저마저도 이제 돈이 더러우니까 그냥 무서워서 피하냐 이런 식으로 이걸 넘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냥 일단은 인터뷰를 받는 대로는 그냥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네. 경찰 조사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일단은 경찰분들이 오셔서 이 CCTV는 가져가셨고 그 근처 상점 중에 뭐 코인 세탁소 이런 데들 제가 연락처를 받아서 경찰분들한테 넘겨드렸거든요. 코인 세탁소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저기 되게 협조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마 CCTV 같은 것도 받으셨을 테고 그래서 뭐 일단 진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 뭐 두 달 전에 있었던 식당 침입권도 그렇고 이번에 개인적으로 당하신 일도 그렇고 인종차별 공격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추정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 인종차별적 표적 범죄로 의심을 된다고는 이야기했지만 인종차별 범죄라고 100% 확신을 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런 모든 게 사실 그렇게 일차원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넌 아시안이니까 뭐 이렇지는 않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럼에도 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이번에 이분들이 이제 저를 헤이 차이니즈가 이렇게 불렀던 것도 저는 처음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저를 뭐라고 부르던지 지금 제가 두드려 맞거나 막 돈 뺏긴 게 중요하지 사실 얘가 나 지금 뭐라고 불렀지? 인종차별 일단은 저는 돈을 뺏기고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뺏긴 거에 이 갈취에만 집중이 돼 있었지 저한테 차이니즈라고 불렀다고 해서 화가 나고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 이 화가 나 있어서 근데 나중에 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5년 중에 아시안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일단 약해 보이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은연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비호주인이 아니고 아시안이 아니고 여성이 아니고 이분들이 봤을 때 제가 상대가 약자로 보이지 않았다면은 이 사건이 제가 길바닥에서 저희 집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같은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확실히 적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지지 않았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이번 일을 겪으시고 사실 충격이 너무 커서 이 멜번에서 많은 것을 잃었는데 이걸 놓고 떠나야 되나, 안전만을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일단은 벌려놓은 것도 많고 이래서 당장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멜버른에 대해서 다시, 저는 정말 멜버른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는 일상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어떤 일상으로 회귀를 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멜버른에서 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새로운 멜버른을 사랑할지 안 사랑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멜번 사람들의 시민의식과 어느 정도 자정작용 이걸 보면서 저랑 같이 함께 공분해주는 멜번 분들도 백인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대부분의 호주분들, 멜번 분들은 멀티컬처럴한 사회에 되게 관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멜번이라는 도시랑 이 시민들의 자정작용을 믿고 저는 한동안은 멜번에 살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제가 만약에 8시에 내 집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무서워해야 되고 내 가게를 운영하는 것조차도 무서워하면서는 그렇게까지 하면서는 굳이 여기 살고 싶진 않아요.
네, 포스트 팬데믹의 멜번, 호주의 모습이 어떨지를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상황일 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몸과 마음을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포드캐스트, 구글 포드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포드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